체험기 여호와의 축복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다 멀리타 제라스 나는 1927년에 캐나다 서스케처원주의 와카라는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 넷과 딸 셋 이렇게 일곱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닭 몇 마리와 소 한 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계란, 우유, 크림, 치즈, 버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게는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달콤한 사과 향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가을에 농산물을 팔러 마을에 가시면 종종 갓 딴 사과 한 상자를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맛 좋은 사과를 매일 한 개씩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리를 배우다. 내가 6살 때 부모님은 진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맏이었던 존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습니다. 상심한 부모님은 그 지역 사제에게 존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제는 존이가 세례를 받지 않아서 천국에 없고 림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주면 존이가 림보에서 나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님은 큰 환멸을 느끼고 그 사제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존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죽은 자는 어디 있는가 라는 소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존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깨어날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부모님은 죽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며 앞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성경 진리를 알게 되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발견한 진리 때문에 우리 가족은 위로와 기쁨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증인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와카에 있는 작은 회중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중 성원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전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이사했으며 그곳 회중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요일 집회 때 배울 파수대를 예습하던 흐뭇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여호와와 성경 진리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인 이보와 함께 자주 그달의 야외 봉사 제공 방법 제안을 준비하고 봉사회에서 실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우리가 성경에 관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처럼 전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전시간 봉사자들이 우리 집에서 머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회 감독자인 잭 네이선 형제가 회중을 방문해서 우리 집에 머물 때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 형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으며 그가 해준 진심 어린 칭찬은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도 커서 네이선 형제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형제의 본은 내가 전시간 봉사자로 살아갈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5살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942년에 이보와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시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애국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매우 엄격한 여교사였던 스콧 선생님이 여동생 두 명과 남동생 한 명을 퇴학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들이 기경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반 선생님에게 나도 퇴학시킬 것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애국의식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콧 선생님이 많은 압력을 가했지만 우리 반 선생님은 결정은 내가 합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멀리타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위에 보고할 겁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자신이 교사직을 잃지 않으려면 잘못인 줄 알지만 나를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재를 구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3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고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 출판물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호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사용해서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간 봉사를 시작하다. 이보와 나는 학업을 마치자마자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처음에는 백화점의 식품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6개월 동안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나는 원래 집에서도 머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한 달에 두 번은 미용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일로 생활비를 벌어서 전시간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55년에는 미국 뉴욕시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승리의 왕국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세계 본부에서 일하는 네이선 노어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어 형제 부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노어 자매의 머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노어 형제는 결과에 만족했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노어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뉴욕에 들렀다가 독일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어 형제는 내가 브루클린 베델에서 9일 동안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여행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욕에서 테드라고 불리는 시어도 제라스라는 젊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가 파이오니아이신가요? 라고 물어서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인 러번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불쑥 예 파이오니아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테드는 러번에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전에 파이오니아 봉사를 했었는데 대회에 갔다 오면 곧바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결혼하다. 테드는 1925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으며 15살 때 여호와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테드의 가족은 아무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테드는 2년 뒤에 정규 파이오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67년 동안 계속 전시간 봉사를 했습니다. 1946년 7월에 테드는 20세의 나이로 워치타워 길르앗 성서학교 제7기 학급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여행하는 감독자로 봉사했습니다. 약 4년 뒤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부의 종으로 봉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테드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이 싹텄습니다. 테드가 영혼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신심 깊고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친절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테드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갔고 나는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테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5년가량을 보낸 뒤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밴쿠버에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테드를 아주 좋아해서 나도 기뻤습니다. 마이클 오빠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이 내게 관심을 보일 때면 걱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금세 테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타,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에게 잘해줘라.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야. 나도 테드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956년 12월 10일에 결혼했습니다. 그 후 밴쿠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함께 파이오니아 봉사를 했으며 그런 다음 미주리주와 아칸소주에서 순회활동을 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약 18년간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여행하는 봉사를 하는 동안 매주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봉사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항상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즐거움이 훨씬 컸습니다. 남편이 여호와와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께 드리는 신성한 봉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은 뒤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자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언제나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오랫동안 기도드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그가 여호와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남편은 자신이 기념식에서 표상물을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일이 분명한지 확인하려고 열렬히 기도해 왔어요. 그가 하늘에서 섬기도록 하느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아주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봉사를 하게 되다. 1974년에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 성원으로 일하도록 초대되어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브루클린 베델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통치체 성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했고 나는 하우스키퍼 일을 하거나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수행한 책임 가운데는 여러 지부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련의 지배를 받던 동유럽 국가들에서 수행되는 전파활동에 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웨덴에서 모처럼 휴가를 보내던 중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폴란드에서는 전파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곳의 형제들을 정말 돕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자를 발급받아 폴란드로 갔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활동을 돌보던 몇몇 형제들을 만나 다른 사람이 엿들을 수 없도록 한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열의에 가득 찬 형제들은 4일간 모임을 갖고 많은 점을 논의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영적 가족을 도우면서 매우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1977년 11월에 폴란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F.W. 프렌즈 형제와 대니얼 시들릭 형제와 남편이 통치체 성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세 명의 통치체 성원은 여러 도시에서 감독자들, 파이오니아들, 오래된 증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에 밀턴 헨첼과 남편은 폴란드를 방문해서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우리의 활동에 대해 점점 더 관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82년에 폴란드 정부는 형제들이 여러 장소에서 하루 동안 대회를 열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주로 빌린 시설들에서 더 큰 규모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85년에는 여전히 금지령하에 있었지만 네 개의 큰 경기장에서 대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1989년 5월에 더 큰 규모의 대회를 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 폴란드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법적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때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다. 2007년에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부 봉헌식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남편은 혈압이 높아져 문제를 겪었고 의사는 일정을 뒤로 미룰 것을 권했습니다. 남편이 회복된 뒤에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에 남편은 심한 뇌졸중이 와서 몸의 오른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복이 느렸고 처음에는 사무실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말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으며 거실에서 전화를 사용하여 매주 열리는 통치체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남편은 베델 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잘해 주어서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 다시 몸을 상당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부 신권 임명들을 수행했으며 쉽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밝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3년 뒤에 남편은 두 번째로 뇌졸중이 왔고 2010년 6월 9일에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지상 생애를 마치게 될 것을 늘 알고는 있었지만 사별의 고통과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남편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여호와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3년 이상 함께 전시간 봉사를 즐겼습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도록 남편이 도와준 것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가 새로운 임명을 수행하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겪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분주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베델과 왕국회관에서 방문객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없고 나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 보니 이전만큼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델과 회중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델 일과를 따르기가 쉽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전파 활동에 대한 애정 또한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금방 피곤해지고 오랜 시간 걸을 수 없지만 가두 증거에 참여하고 성서 연구를 사회하면서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을 볼 때면 훌륭한 배우자와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축복으로 나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사를 마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웹사이트 www.jw.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잡지의 끝입니다.